비유 15번째, 뱀처럼 비둘기처럼 양처럼 예수처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구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많은 비유적인 언어들이 쓰인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정확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나 물건을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이유마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 있죠. 난 그거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라는 소중한 거. 아마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을 떠올리셨을 것이고 미혼인 분들은 부모나 형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 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재산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 존재나 그 물건이나 그 상황을 누군가가 여러분 코앞에서 죽이고 부수고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코앞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고 여러분 눈앞에서요.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며 애써 모은 재산을 일거에다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존재를 제압할 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것을 빼앗고 있는 그 존재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존재를 제압할 힘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존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죽이죠. 내 생명 같은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능지처참을 해버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신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자이니만큼 용서의 사람 스데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을 떠올리면서 참고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진짜 소중한 걸 내 앞에서 지금 빼앗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멋있는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질 좀 하지 마시고 솔직해져 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존재나 물건을 내 눈앞에서 파멸시키고 빼앗아간 존재를 우리는 성도의 사랑으로 선뜻 용서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죽이고 빼앗은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떡할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도 죽입니다, 인간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안락하게 만들어주시기는커녕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죽이고 빼앗아 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에요. 성도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명 같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존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 같은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게 만드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니 언제 예수님이 자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빼앗아갔습니까? 그거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걸 아세요? 그게 납니다.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건 나예요. 자식도 결국 나고 부모도 결국 나이며 재산도 결국 나예요. 명예와 인기도 결국 나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진짜 객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일찍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기쁜 일이어야 하죠. 이 고해 같은 인생에서 하루속히 하늘나라 졸업학점 채우고 하나님께 빨리 올라가는 게 내 자식이 가장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뻐해야 돼요. 진짜 객관적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게 자식이 제일 잘 되는 거니까 성도의 시각에서. 그래서 진짜 자식을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식의 인생 속에 쌓이는 그 어떤 스펙, 스페시피케이션, 스펙보다도 그 자식의 올바른 신앙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의 학점이나 그의 재주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에 집중을 하며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진 그 자식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형제 자매예요. 자신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진 그 자식이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하다가 이 세상 소풍을 얼른 끝내고 진짜 그의 집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살게 되기를 염원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일찍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망정 자식이 요절한 것을 기뻐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식의 신앙보다는 부모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자식의 세상적 스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만족, 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서른이 넘어도 아버지, 엄마가 그 자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아니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요. 웃기지 마. 넌 내 거야. 네가 나야.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길들여진 인간은 끝까지 마마보이, 파파보이 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천국에 가든 말든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니까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천국에 갔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슬프거든요. 그러한 통곡, 그러한 슬픔의 현장을 효성이 지극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기 사랑이 철철 넘치는 지저분한 현장인 거예요. 그러한 것은 객관적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 자기 성취라고 하고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자아성취요, 자아실현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나라는 존재를 강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요. 인생 전체를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위의 모든 관계나 소유 등을 자아라는 울타리 안으로 흡수해버려요. 나를 살찌워야 되거든요. 나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강함을 위해 관계와 소유라는 스펙을 쌓아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속의 것들에 손해를 끼치거나 상함을 초래하는 것들은 즉시 경쟁자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빼앗아간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서 그분의 등에 칼을 꽂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부정했죠. 그들의 삶 속에서 재산이나 자식을 뺏어간 적은 없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부정해버렸잖아요. 그게 나거든요. 근데 그 나를 부인하는 자, 그 나라는 존재 안에 울타리 속에 그 스펙을 부정해버리는 자를 인간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왜 네가 이걸 무시해? 이걸 왜 끊어내라 그래? 칼을 꽂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뿌린 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가짜 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게 자기 자신, 나라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 그걸 성경이 자기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기 생명, 육적 생명, 옛자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코앞에서 죽여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너 그런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나 목매달아 죽을 것 같아.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이거 없으면 목매달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그걸 부셔요. 그러더니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그럴 때 몇 명이나 그 앞에서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죽기보다 힘든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이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쌓고 있는 모든 스펙을 포함한 육, 사륵스, 육신,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나의 힘의 근거를 두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그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이 나, 사륵스, 육의 존재의 확장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폭격해서 떼어내시는 거예요. 왜? 살려내야 되니까. 그 떼어내지 않으면 죽어요. 살려내야 되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천사들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화평을 주러, 화평 평화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에이린해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화평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화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화평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야, 우리끼리 화평하여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구원에 도달하자. 이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부수십니다. 그 바벨탑을 부수겠다가 바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란 뜻이에요. 나는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 바벨탑 부술 거야. 너희들이 진짜 화평해지려면 나와 화평해져야 되고 이 수직적인 화평이 수평적인 화평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러 온 거지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한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은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유효한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부류만을 위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힘으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절돼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돼요. 아니면 이 화평 유지하느라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끊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케 하시는 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혼나도 그냥 씩 웃으면서 거기에 다툼이 없게 평화롭게 만드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벼르는 거예요. 그렇게 벼르다가 한번 터지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유치한 화평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곳이 욥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서 자식, 아내, 친구, 재물, 건강, 일 모조리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건 욥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자식 가슴에 칼 꽂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지고 친구들을 포함한 세간의 평가도 자신의 기대와 엇갈리게 되자 어떻게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그건 창조주,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근사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발각당한 거예요. 성도가 그 자리까지 간단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손해보았을 때조차 그 손해를 가지고도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챙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욥기 서두의 욥의 모습이에요. 야, 난 이렇게 손해를 봐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야. 이걸 챙겨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무섭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한다거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희생을 하면서도 인간들은 주위의 평가나 인정을 기대하고 그게 아니라 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퍼부어서 자기 만족이라는 상을 스스로 챙겨가져요. 인간은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챙기기의 달인이에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자살 특공대들 보세요. 순교거든요. 근데 그들이 챙기는 게 뭡니까?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에게 이 정도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영광 챙겨가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그렇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영광 챙기기를 위해서. 그럼 기독교의 순교는 뭐냐? 기독교의 순교는 하나님에 의해 옛자아를 살해당하는 걸 순교라 그래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를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순교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목숨을 이렇게 끊어가는데도 내가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게끔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성도의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은 조금 잘나면 잘난 척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기 꼴대로 꼴값 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아니면 꼴값 떠는 거야, 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챙겨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욥처럼 그도 저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상실의 상태로 몰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자신의 가치 챙기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망의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마귀적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완전히 자근자근 밟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사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손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악다구니를 쓰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를 폭로당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끌어내리세요. 그때 인간은 근사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행위로 포장해놓았던 자아를 낱낱이 해부당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 상실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칼을 뽑아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 밖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등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스스로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게 지옥입니다. 구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은 아,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요만큼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 안에는 나라는 우상을 향한 사랑밖에는 다른 사랑이 없다라는 걸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까지 귀로만 듣던 지식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욥기 전체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로만 듣던 지식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청결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청결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는 걸 청결이라 그랬죠? 화장실 바닥에 깨끗한 밥이 떨어져 있어도 그건 쓰레기입니다. 밥은 밥그릇에 있어야지 청결이에요. 흘리면 안 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근데 욥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 아내, 친구, 돈, 건강, 이 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도려냈더니 아각대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던 어떤 존재가 그 마음이 가 있던
그 대상에서 마음을 걷어들이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 그게 청결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 전체에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비로소 그게 청결인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24장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이방 신들이 만모났어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라는 존재의 확장과 강화를 꿈꾸며 쌓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이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만모나스라고 바꿔서 이야기도 했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이방신에게 가 있는 상태, 그게 부정이에요. 죄예요, 그게. 그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마음이 엉뚱하게 닿아있던 그 자리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서게 되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하죠. 청결로 향하는 첫 번째 지점, 회개. 거기에서부터 계속 청결로 향하는 그 과정 전체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유턴하여 돌아가는 거.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난분분하게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닿아있던 그 자리, 그 물건,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 살과 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적출되기 위해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아픔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코에다가 이물질 넣은 사람들 그것만 못 꺼내내요. 나중에 뼈와 살까지 같이 끊어내야 돼요. 고개 들어가서 살이 됐어요. 지금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 아픔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았어 이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 뒤편으로 물러나요. 재산과 명성이 하나님 뒷자리로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살이고 내 피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뒤편으로, 즉 객관적 사랑의 대상으로 재편이 될 때 우리는 아픈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걸 잘라내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원망을 감수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삶의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강화시켜달라 그러죠. 내 자식 더 잘되게 해주세요. 왜? 내 자랑이 돼야 되니까. 내 재산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 명예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어내려 오셨는데 그걸 더 풍성하게 강화시켜달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폭격당하면서 우리의 가치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보나 이해가 없는 완벽한 죄인인 자신을 폭로당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항복의 자리로 가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자기 사랑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안전과 발전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주위로 켜켜이 쳐놓았던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형성하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국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국가에서 빼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고 애굽에서 빼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빼내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나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지 내가 거기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Come out my people. 나와라예요. 나와라.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행위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봤어요.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행위를 전도라고 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 구원의 도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쫓아가는 행복,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을 끊어내려오는 게 하나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그걸 끊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이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듣겠냐고요. 그게 굿뉴스 맞습니까? 배드뉴스죠.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그건 배드뉴스죠. 어떻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분까지 전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까지 전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도록 선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합의해 놓은 모든 가치와 힘이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빼앗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죠. 문화의 비유죠. 종들이 계속 빼앗기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왕창 다 뺏어버리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가서 이제 당신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당신의 꿈은 이제 기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비전, 야망, 다 내어놓으라는 뜻이거든요. 그것까지 전해야 복음이에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예요.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외치셨던 복음은 너무나 심플한 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 행위를 했고 열심을 다해 구제를 했고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기복주의 교회 말고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깨끗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조금만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더 많아요.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일단 중단하고 먼저 너희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교묘하게 감추어둔 추악함을 인정하고 너희 밖에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니까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나는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런 거 안 쫓아가고 개혁주의 공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왜 나에게 또 네가 행하는 거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고 하냐는 거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배우려면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생짜배기들이 훨씬 나. 복음 전하는 데는요. 그러니까 올바른 전도를 받은 그 대상의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인 자이며 오늘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실제로 예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일 자들이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고백이 있는 게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고백하라고 하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인정 못한다니까요. 그러한 죄인됨의 자각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냥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구원이라는 걸 나의 천국 확보, 나의 구원 확보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셨으므로 감사한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감사한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전제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격발이 된 감사는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이 확보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흙에 불과한 이런 존재를, 아니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산 존재로 만들어주셨는가에 대한 면목 없는 감사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면목 없으면은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오늘이라도 당장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통회의 고백이 전제되고 함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감히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그건 힘의 원리 속에서는 저주죠. 복음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내가 힘삼아 살고 있는 걸 끊어낸다고 하는데 그게 저주지 복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며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인됨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당신이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서 당신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살이 쪼개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여야죠, 그건요. 네가 어디 와서 재수없게 저주의 말을 함부로 쏟아넣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에게로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잡혀 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도의 삶, 복음의 삶, 그 삶을 사는 한 이리 같은 세상에게 잡혀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 못 받아요. 잡혀 먹어요. 잘 자란 양을 배고픈 이리 앞으로 보내는 건 어서 먹어라 라고 음식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세요. 가서 세상에게 먹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라면 사자나 호랑이 정도로 무장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니까 인간들 스스로 무장을 했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대실패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실패예요. 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양들이 사자의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힘이라도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도라는 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여 교회로 모아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와 말로 그러한 모양으로 형국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전도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만 쏙 빼오는 게 바로 전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간들의 힘으로 설득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양의 모습으로 가서 계속 이리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한 자들이 그 와중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는 세상과 하나님 백성 가르기인 거예요. 단절이에요. 분별이에요. 잘라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전도의 행위에 의해 어떤 무리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떤 무리는 구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근사한 찬양팀과 근사한 드라마팀, 상냥한 새신자 환영팀을 만들고 멋진 멀티미디어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붙잡아 두려는 행위는 전도가 아니라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 금반지도 걸고 TV도 걸고 하와이 여행권도 걸어놓고 무조건 모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모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할 테니까.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세력을 키우기 위한 거짓 목자의 사기.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디까지 어떤 손해까지 감수해야 할 것인지까지 낱낱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라지들이 함부로 교회 못 들어와요. 귀가 막히거든요. 야 웃기지 마. 그런 거면 너나 믿어. 이리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양대라고 그래? 그래 예수 믿으면 너처럼 그냥 양되는 거냐? 그냥 난 이리로 살게.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갈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가.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세상의 눈과 귀를 막아라. 못 알아듣게 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모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전도는 분리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오히려 귀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전도가 행해지면 세상이 예수를 때려주겠을 때처럼 그 전도자를 죽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 착하게 살던 세상이 예수님 때려죽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올바른 전도를 행하면 그 회중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를 명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게 전도라고 전도의 정의를 내려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항상 힘쓰라는 건 아무데나 가서 뭐 중들 머리에도 손 얹고 복음 전하고 이러란 말 아니에요. 그럼 무례한 거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항상 말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도와 설교는 동일하게 캐리소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도하면 설교고 설교하면 전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전도가 설교고 설교가 전도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예요. 엘렌코 에티피마오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뭐냐면 비난하다, 잘못을 꾸짖다, 야단치다, 훈계하다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설교는 살살 달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듣는 사람이 야단을 맞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대상의 껍질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화를 내고 튕겨져 나가게 하든지 어른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처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통회 자복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나 둘 다 야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서문학교에 와서 저 인간은 맨날 이렇게 야단만 쳐?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엘렌코 에피티마오 파라칼레오. 야단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단쳐라 그래요. 설교해라 그래놓고 야단쳐라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자격은 화려한 학벌이나 지식, 수려한 외모, 현란한 언변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흙에 불과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도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는 자여야 돼요. 따라서 전도는 고지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저히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 앞에서 계속 생명나무 실과를 그릇들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도한 자들이 올라오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빵 공장 지어주고 국수 공장 지어주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걸 더 많이 먹게 된다. 야, 다 이루와 설득시키고 모으는 걸 선교라고 합니까?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세상적 힘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챙겨줄 테니까 그거 외에 너를 증명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거, 네가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빵 공장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가서 복음만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걸 듣고 오겠냐는 것입니다. 못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자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설교하는 사람만 답답해서 그렇지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게다가 전도를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본문 17절 이하를 다시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세상 권세에게 당한다는 뜻이에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 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꼭?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는데요. 즉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만 묶이게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사형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개선장군 행진의 미말 전쟁포로처럼 여기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행진의 맨 마지막에는 전쟁 포로들이 질질 끌려오는 거라 그랬죠? 가장 좋은 구경거리. 세상에 그런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놓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다메섹에서 끄집어내더니 구경거리 만들어버렸어요. 전도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셔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핍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래요. 다른 동네로 피하면 핍박이 없어요? 거기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계속 당하라는 뜻입니다. 안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분명 그들에게 닥칠 것을 아셨으면서도 가진 것까지 다 뺏어버리고 나가! 양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도의 이 세상 살입니다. 심지어 이리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으로 선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요. 그 말은 양은 끝까지 양의 신분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이 세상의 다른 먹잇감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이 그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던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들이대면서 왜 네가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너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 지혜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으니까 먹어! 하고 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로의 도약을 시도했어요. 그걸 휘브리스, 교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리들 틈으로 양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사자로 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신! 해갖고 이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지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뱀은 모든 이들의 기피 대상이 돼요. 뱀을 보는 사람들은 징그럽고 무서워서 돌을 던지죠. 그 뱀이 그게 무서워서 토끼로 변신할 수 없어요. 뱀은 날아오는 돌을 뱀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노뱀이 되셔서, 저주의 노뱀이 되셔서 장대에 달려서 돌을 다 맞은 것처럼 우리는 뱀으로 취급을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 돌을 맞아야 돼요. 근데 다른 걸로 변신이 안 돼. 이게 뱀의 지혜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는데 이놈이 안 돌아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물이 마를 때까지 창공을 날아다녔다 그래요. 어떻게 날랐을까요? 까마귀 그렇게 오래 못 날라요. 근데 비둘기는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발 디딜 데가 없었거든요. 7일 만에 또 보냈더니 그 다음에 잎사귀 하나 물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이제 발 디딜 곳이 있어서 날아갔습니다.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딴 거 안 먹고 딴 데 발 안 딛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비둘기예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전부 멸해버린 그 세상, 그리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 물 위에 죽은 고기에 발을 딛고 죽은 고기를 먹고 물이 마를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게 까마귀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의 순결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에 죽은 고기의 눈을 안 돌리는 게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나 비둘기의 순결함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어떤 자리? 양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죽은 고기 끌어다가 사자로, 호랑이로 무장하지 않는 거, 그냥 양으로 이리에게 먹히는 존재로 사는 거, 이게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그게 쉽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게 먹혀 죽음으로 그들은 세상의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들 그렇게 먹었지? 죽였지? 라는 심판의 근거.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믿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때 너희들이 말할 것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때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넘겨지면 자기가 할 말을 못하죠. 니들이 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 준비하면 그 상황에서 니들은 할 말 못하고 헛소리 하게 되니까 내가 말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보내서 성령이 니들의 입을 통하여 할 말을 다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야단만 쳐. 저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할 걸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딴 걸로 이해하고 계셨죠? 야, 우리는 그냥 영감 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전도하게 하시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영감받아 설교하면 돼. 영감받아 전도하면 돼. 그게 무당입니다. 영감으로 설교하고 영감으로 전도하는 인간들이 무당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자리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성도의 전도는 세상을 설득하여 예배당으로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고 가르는 행위인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연한 순 같고 실어 버림받은 자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독설 같은 복음을 전파하며 숨어있는 악당들의 악을 끌어내는 미끼인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다들 착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진짜 복음을 확 던지면은 왜 나를 무시해 하고 그들의 악이 확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욥이었잖아요. 아마존강에서 우글대는 그 피라냐를 수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 묻은 고기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근사한 종교 행위와 도덕과 윤리 등으로 선한 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을 죄인으로 폭로해내기 위해서 피 묻은 미끼가 되어서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피. 피라냐들에게 물어뜯기면서 성도와 세상의 구별을 짓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맞죠? 요 피라냐 나는 물리고 있어요. 근데 피라냐가 나라는 미끼를 물고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됨.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피라냐와 내가 구별이 되는데 나는 물리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Separate.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가도 되고 안 된단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란 뜻이에요. 왜? 그건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라라는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소유였던 것이 잠시 떠났었더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너희들의 말을 이해할 거야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들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분리요, 구별이요, 단절인 거예요. 본문 11절 이하를 보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말은 너희들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집 옮겨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너희들의 편안함 포기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전하라가 아니에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매섭죠? 매몰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별을 해버리세요. 단절! 분별을 해내신다니까요. 전도로. 성도는 세상에 나와서 평안을 비는 자래요. 평안을 빈다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샬롬을 전하라는 뜻인데 그건 단순히 그 집의 편안함, 평안함을 빌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샬롬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돈과 명예, 관계 이런 것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진짜 샬롬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평안을 전하는데 왜 이리가 양을 물듯이 물겠습니까? 평안을 전한다는 건 예수만이 평안의 근거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평안의 근거라고 잡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라는 게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반응을 하겠죠. 이게 어디 와갖고 갑자기 헛소리야. 그때에 또 설득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떨었을 땐 이방 땅을 두루두루 여행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경계선에서 먼지를 떨어요. 이방 땅의 그 부정한 것, 그 먼지조차도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에서는. 그래서 먼지를 떠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얘는 이방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다. 심판해버리라는 거예요. 구별해버리는 거야. 못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잔인하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진짜 누군가가 그 복음을 알아듣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무덤 속에서 시체가 기어나온 것보다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개나 소나 전부 설득해서 데리고 오니까 이게 전도인 줄 알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누가 교회 온다 그래도요. 그냥 전부 자기 유익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좁은데 왜 이렇게 좁은 데를 샀냐고 그랬는데 두고 보세요. 널널해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누가 좁아질 거라고 함부로 기대하십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분리예요. 구별이란 말입니다. 심판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들아 니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는 대로 가라. 이게 전도예요. 심판으로 떨어져라가 전도예요. 이걸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게 그들에게 쫓겨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요. 그 말은 아무에게나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해주면 그가 그걸 안 받으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또 그것도 죄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건요. 그죠?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거라는 건 그들이 평안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그것과 너희들이 평안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것에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희께 진짜라는 게 확증된다가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이게 빨리빨리 설교가 끝날 텐데 하나도 모르니 이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너희가 갖고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들을 발가벗겨서 내보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본문 5절 이하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권능을 갖고 보내짐을 받는 사람이 양이에요? 이런 권능이 있는데? 이건 양이 아니라 용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왜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리에게 양으로 먹히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들이 병들고 슬픔과 고통이라는 사망의 증상 속에 놓여있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병 고치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 말은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병 하나 못 고치는 자잖아. 그건 사망에서 사망의 증상인 병에서 너희들 스스로는 못 나온단다. 그건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그 병과 사망을 내가 다 가져가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이 복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니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 긍휼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병 고침의 권능을 줬다라는 건 너희들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야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행위,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병 못 고치잖아. 예수님의 긍휼로만 나을 수 있어. 볼래? 하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병 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스스로 나와봐가 아니라 내가 안수하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에게 능력이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게 나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들과 알곡들을 갈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꾼이에요. 추수의 완료는 항상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까지 가라지를 가라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누어내는 것까지가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추수꾼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그냥 12명만 보내요. 이 말은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써먹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12명이 아니라 한 24명 보냈어야죠. 기도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니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갈르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미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긍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추수꾼이야. 그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추수꾼이 모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30명 더 부를 게가 아니잖아요. 추수꾼이 모자란다. 기도해라. 그리고 딱 그 사람만 보낸 건 그들에게 내가 추수꾼의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독자인 우리 교회에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천사는 항상 심판의 경고자, 심판의 수종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거든요. 그것처럼 이 추수라는 거는 심판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심판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에게 쓰인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10장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를 막으러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올라온다는 그 긍휼을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상으로 나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던지시죠. 그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하실 천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장 9장 전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로 도배가 돼요. 그건 바로 산상수훈의 천국 현실이, 마태복음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천국 현실이 예수님에 의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8장 9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서 기인한 것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열두 제자를 불러서, 열두 제자가 누구예요? 열두 지파,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불러서 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으로. 너희들이 요 어린 양이 간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건 단순히 그 권능을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전도라는 것이 사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임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라 준 거라면 바로 며칠 후에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애 하나 놓고 제자들이 전부 쩔쩔매고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지속이 됐어야죠. 아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줬어야죠. 그런 거를 어떻게 감기 걸린 사람 안수하면 독감이 되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전도란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즉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선포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을 한시적으로 주셨다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야 주님 진짜로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기적만을 신기해할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고침이나 축기의 기적 앞에서도 인간들은 세상과 성도 둘로 갈라져요. 그렇게 전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성을 전하여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요설교 이후에 또 전도가 뭔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그죠? 네. 따라서 추수꾼인 성도는,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추수꾼인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처해질 자들에게 당해야 돼요. 무시를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야 돼요. 이리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세상에게 칭찬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몸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말려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영생이지 여러분의 육적 생명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죽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더니 세상이 뭐라 그래요? 저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세상은 아무리 기적을 행해줘도 거기서 예수의 긍휼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남을 챙겨요. 절대 자기들의 자존심 포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능욕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어요. 그런데 종들아 너희들이 어찌 주인이 간 길을 쫓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 왔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양으로 가야지. 왜 자꾸 사자 만들어 달라 그래? 왜 자꾸 호랑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귀신 소리 들었고 그분이 먼저 돌에 맞으셨고 그분이 먼저 배신당했고 그분이 먼저 고난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 개혁주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 칭찬을 받죠? 일간지에서도 교회를 칭찬해요. 어떤 교회? 구제 많이 한 교회. 헌금의 5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 회의 절차가 민주적인 교회. 칭찬받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리가 양을 칭찬합니까? 우린 양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를 못 먹어 치워서 안달인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런 칭찬 챙기는 게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의 삶을 사시게 돼요. 아닌데 나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는데 누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전도는 나의 삶과 나의 말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목자에 의해 끌려가는 자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분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이리에게 보내지는 양의 삶이에요. 양으로 있다가 사자로 변신해서 이리를 혼내줄 수도 없어요. 뱀처럼 계속 돌을 맞아야 되고 비둘기처럼 세상의 죽은 고기도 못 먹어요. 세상 힘을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채 신발 하나 옷 한 벌이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돼요. 중요한 건 그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성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양을 이끄는 목자가 주인공인 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뭔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 모양인데 저들을 끌고 있는 목자가 있구나라고 그 목자가 높임을 받는 게 성도의 삶의 현실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그 삶.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이리들은 절대 목자를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가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돈과 명예, 관계 등으로 이미 철갑 같은 방어막과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자기 방어의 무기로 붙들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물론 인간 측에서의 정의예요. 그게 인간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갑옷과 무기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수명을 다하면 그 인간들 자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죽고 싶고 사업이 망해도 목을 매달고 싶고 명예가 떠나도 약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이니까. 그러나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에게 마음을 둔 자들은 그 목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 목자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영원히 살아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내가 내 무기로 방어막으로 갖고 있는 그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죽을 때 나도 죽어요.
그게 불탈 때 나도 같이 지옥에서 불타게 돼요. 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내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세상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주의 독설이지.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목자를 따라서 영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 목자만을 쫓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목자만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 자기 앞에 있는 목자밖에 못 봐요. 그래서 목자만 쫓아가요. 그 꽃무늬만 쫓아가야 돼요. 양은, 사자나 호랑이는, 맹수들은 항상 멀리 봐요. 독수리 수백 미터 상공에서 쥐를 정확히 분별해내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맹수들은 반드시 비전을 갖게 되어 있어요. 멀리 바라봐요. 목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푸른 초장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시편 23편을 썼어요. 나에겐 목자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끌고 가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데려가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려가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대요. 상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밥상이라는 뜻이에요. 원수들이 없는 데서 주시지. 왜 원수들에게 끌고 가서 목자가 원수들로 둘러싸여있는 데서 밥을 줘요. 밥맛 떨어지게. 그러나 나에게 목자가 있기에 거기서 밥을 퍼먹는 게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기에. 그러나 이리는, 늑대는, 사자는, 호랑이는 반드시 죽은 고기가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그건 양만 먹는 거예요. 맹수는 거기에서 만족 못해요. 그래서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 먹으면 탈나는데 너희들은 맹수가 되면 그 죽은 고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맹수는 산 것도 잡아먹는데 어차피 죽여서 먹잖아요. 죽은 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인 거예요. 목자를 쫓아가는 양. 그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그 현실을, 그 어린 양으로 살다 가신 양을 쫓아 어린 양으로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 현실을 요한계시록 14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에서의 어디로예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얻어내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갖고 있는 걸 점점 더 강화시켜달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가짜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딴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잣대 그걸 갖고 우리를 판단해요. 저것들 양이네. 저 아주 약하네. 아무 때나 밟아도 되겠네. 그들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쇠침대처럼 자기들의 기준 안에 딱 넣어서 짧으면 느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여요. 근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죽었어요. 누구한테? 테세우스한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테세우스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를 박살내는 자로 그런 판단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 종교적 행위 이런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는 자로 테세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몇 명이나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우리라, 인자가 우리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긴박성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득하여 모든 자 다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 그때 황급히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귀 막아라, 눈 막아라 그렇게 결정해 놓은 자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진노의 불길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온통 불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활활활활 타서 나중에 컨썸메이션, 극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확 타버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지금 여기를 태우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자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말은 단 하나, 회개하라, 불이야! 외쳐야죠. 그게 전도예요. 불이야. 근데 불이 났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 불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불이야. 잠깐 나오실래요? 안 나오면 말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불이 난 게 내 눈에 보이면 불이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진심으로 그걸 보고 있다면 아무리 자제를 해도 불이야! 라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안 나와? 계속 소리 질러요. 한 시간 반 동안 질러야 돼. 여기가 찜질방인 줄 알고 따끈따끈하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불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난 세상에다 대놓고 살살 얘기하는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살살 합니까?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작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난 현장에서 어떻게 작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심판을 전하는 자들로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피라냐들이 물어뜯는 피 묻은 고기 취급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물어뜯으며 올라오는 자들이 다 심판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들에겐 예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외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피 묻은 양의 삶. 그 삶을 성실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